제1장 세 종류의 사역자.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말씀의 사역 혹은 말씀의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말씀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사역은 일을 가리키고 사역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일정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점들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 예수님의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며 현재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에서 재해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을 때 역사가 없고 말씀하심이 재해질 때 역사는 0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지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재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멈춥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심을 그분의 역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말씀하심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무리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약과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 또는 세 종류의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된 것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볼 수 있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된 것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사역자들, 선지자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은 이상을 얻어 하나님을 위하여 말했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했기 때문에 그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발람의 예언은 구약의 가장 큰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이 없이 그 예언을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계시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 혹은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은 다만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형적인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속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해 전파하게 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 편에서는 다만 말씀을 전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묵시 안에는 사람의 성분이 가장 적습니다. 이런 전파에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전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사역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출구가 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발람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한 일보다 훨씬 진보적입니다. 모세가 쓴 글은 대부분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발람을 사용하여 말씀하신 그 원칙과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거듭 이상을 보고서 그것들을 하나씩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의 기본 원칙도 발람의 말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칙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이사야가 어떤 면에서 발람과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이런 전파에 자기의 것을 섞고 자기의 느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정죄되어야 합니다. 발람이 묵시 아래 있을 때 그의 말함은 곧 하나님의 말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자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흑암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와 달랐습니다. 비록 모세가 대부분의 말을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하였지만 때때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느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를 과실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발람보다 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대다수의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이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는 때때로 이사야가 친히 한 말도 있습니다. 다윗,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느낀 것에 따라 한 말은 모세와 이사야가 한 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약의 사역자에 매우 가깝습니다. 단지 원칙상 그들은 구약의 일반 선지자들과 같이 그들을 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토해냈을 뿐입니다. 복음서에서의 말씀의 사역자, 주 예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님에게서 전파된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전파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만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 중 마지막이지만 그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요한의 목소리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환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된 분이요 말씀이 사람된 분이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람과 말씀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소리를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설령 모세나 다윗이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구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만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과 사람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사람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목소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의견이 추가되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섞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으며 깨끗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사상 그리고 사람의 느낌을 조금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소리를 통해 전파될 때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발람이 자기의 느낌이나 의견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즉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상태입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사람의 소리를 사용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느낌 그리고 사람의 의견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이 되고 사람의 느낌은 하나님의 느낌이 되며 사람의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이 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얻으신 말씀의 사역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 것과 매우 다릅니다. 구약의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만을 사용하시지 않고 신약에 가까운 원칙에 따라 그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들이 서야 할 구약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느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고 주 예수님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며 주 예수님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견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나중에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말씀만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사람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로만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그 말씀이 육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을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인격을 갖춘 말씀이 되고 사람의 느낌이 있는 말씀이 되며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의견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씀의 사역자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의 느낌이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뜻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느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성경의 일대 원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느낌이 어떤가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느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대 원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육신의 사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육신의 사상은 사람의 사상이었으나 말씀이 육신이 될 때 혹은 말씀이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사상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상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 사상으로 인해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주 예수님의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보다 더욱 높이 올려질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주신 묵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상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구약이 이르지 못할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주 예수님의 특징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의 목소리만을 사용하시지 않고 죄 없는 한 사람의 느낌과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묵시가 아닌 주 예수님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연합함으로써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연합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여기 전에도 없었고 장차도 없는 사람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있었으며 그분은 사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여기 한 말씀의 사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서 절대 주관적인 말씀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서 매우 주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정도로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에 우리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복음서에서는 오직 주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때에 우리는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고 그분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입니다. 그분이 입을 열 때나 입을 열지 않을 때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묵시에서 인격으로 전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되었지만 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말씀과 사람이 떨어져 있어서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사람을 사용하였을 뿐 사람은 여전히 말씀과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이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묵시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밖에서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함이 곧 하나님의 말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느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고 그분의 의견이 곧 하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곧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거칠 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사역이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들, 사도들. 신약에 또 한 종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사역은 완전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사역은 말씀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 그의 목소리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은 단지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한 사람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단지 사람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느낌과 의견도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들의 때에 와서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주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의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묵시에다 주 예수님의 사역의 성질이 추가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사역과 주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협력할 육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느낌과 모든 사상과 모든 인식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융화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신약의 말씀의 사역에는 먼저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먼저 육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의 사역이나 주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과 다릅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말씀이 그분 자신입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에다 주 예수님의 사역이 추가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묵시에다 사람의 느낌, 사람의 사상, 사람의 뜻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총괄하여 사람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에 사람의 성분이 추가된 이것이 신약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님과 같이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에게 두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사람 자체를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안에 두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상과 그의 느낌과 그의 특징을 사용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에 대해 그들의 말과 느낌과 총명과 의견 그리고 그들의 특징과 여러 방면을 다루십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표현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의 안에 두시어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각 방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 속에 두시고 그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표현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십니다. 신약의 사역자들은 육신 안에서 다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냅니다. 묵시 안에 사람의 성분이 있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 안에 사람의 성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분이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묵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안에는 사람의 성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성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에 사람의 성분이 많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성분이 조금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람의 성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사람의 성분을 가지고 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만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바울이 자주 사용한 용어를 베드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요한이 사용했던 용어를 마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용어는 누가 많이 사용하였고 어떤 용어는 마태만이 특별히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쓴 것에 다 각자의 특색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다르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며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다릅니다. 바울이 쓴 서신과 베드로가 쓴 서신은 그 어감에 있어서 다릅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은 그 주제가 같고 서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의 서두는 태초에로 시작되고 요한서신은 태초부터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태초의 그때를 말하고 하나는 그 시작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쓴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각자의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의 질병을 말할 때 의학적인 용어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권의 복음서의 저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와 특별히 주의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즉시, 마태복음의 천국,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등은 다 각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을 쓴 사람의 흔적을 갖고 있으나 성경 각 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사람의 성분이 충만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어감을 갖고 있고 사용하는 고유 문체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런 특징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그의 몸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사람의 흔적과 특징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역입니다. 신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의탁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성분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녹음기로 만들어 그 내용을 한자도 빼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은 이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은 사람의 성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요소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사역의 기초입니다. 성령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어 사람의 성분이 남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할 정도로 사람을 속박하고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말이 섞여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의 성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온전케 됩니다. 우리는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집회 중에 누가 방언 말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 방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역 같지 신약의 사역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모르는 말을 사람의 입에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시하시는 것은 사람의 성분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속박과 통제와 역사로 인해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그 안에 사람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피아노와 오르간과 바이올린을 모두 연주할 줄 아는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악보를 각각 다른 악기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다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란 소리도 각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피아노 소리이고 저것은 오르간 소리라고 구분할 줄 압니다. 비록 같은 악보이지만 악기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가 납니다. 악기마다 각각의 특유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 오르간은 오르간 소리를 냅니다. 각 악기마다 그 악기의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그 특징들로 악보 안의 감정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들도 이와 같이 피아노 같은 사람도 있고 오르간 같은 사람도 있으며 바이올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악보는 같을지라도 발한 소리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역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특유의 성분을 통해 나오며 또 다른 사역자로부터는 또 다른 성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말 속에 개인의 성분을 담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성분이 성령의 속박과 통제와 교육 아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칠 때 그분은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룸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결코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성분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흘러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귀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에서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의 사역과 다릅니다. 신약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유용하고 누가 유용하지 않은지를 엄격히 택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성분이 다룸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녹음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많은 방면에서 교정되고 바로잡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비교적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성분과 육체가 있고 정죄될 것이 많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한쪽에 제쳐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이 비뚤어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이 어떤 다름도 받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 강퍅한 의지가 전혀 다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서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는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자 또한 사람의 말을 원하십니다. 신약을 읽어볼 때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때 당신은 그것이 확실한 사람의 말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며 그 말이 확실한 사람의 말이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 그는 환난과 애통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기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쏟고 그의 전체 성분을 담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에게는 사람의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속에서 그로 하여금 환난과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또한 그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한면으로 그가 편지를 쓰는 동안 다른 면으로 그의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언을 하듯 말씀을 받아 전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속에 느낌과 사상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 단어 쓸 때마다 그는 환난과 애통과 많은 눈물로 그것을 써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온 존재를 통하여 흘러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특징이 말씀 안에 나타나게 되고 사람의 용어도 말씀 안에 나타나며 사람의 어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체험한 것도 말씀 안에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어느 단계까지 인도되었는지 하나님의 책망을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도 말씀 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더해질 성분에 아무 문제가 없을 사람만이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수년 동안 많은 공과를 배우고 하나님에 의해 어느 단계까지 인도되며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만 말씀이 통과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씀 안에 추가될 개인의 성분이 육체이고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분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계명이나 십계명뿐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성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에게 두어 그것을 말해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올바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원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만을 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이 그분의 원하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낮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사람의 말이면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확실한 사람의 말이어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의 사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아도 우리는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 속에 나타나고 사람의 성분 안에서 나타납니다. 말하고 있는 이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얼마나 중대한지. 만일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의 부정한 것을 말씀 속에 섞어 놓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리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최선을 다해 전파하더라도 그것들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 되신 주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육신 안에 두시고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그분의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우리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 곧 하나님의 다룸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목이 옳으냐 그르냐 또는 용어가 옳으냐 그르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인격이 옳으냐 그르냐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틀렸다면 당신이 풍기는 냄새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되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분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말씀 안에서 드러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토해낸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둘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게 됩니다. 내가 다룸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순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이런 사람이었으며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성분을 보이지 않고 혈기도 만져지지 않게 하며 도리어 영광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